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의미 세 번째, 우리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땡스기빙 주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시골 마을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지지미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전을 붙이는 겁니다. 보니까 갓 결혼한 이 새색시가요 함께 막 전을 붙이고 있다가 그 옆에서 같이 돕고 있는 자기 신랑 입에다가 전이 붙여지면 그걸 딱 찢어가지고 입에다 쏙쏙 호호 불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 신랑이 그걸 막 받아먹고 있어요. 그것을 저기서 지켜보고 있던 이 시아버지가 그 꼴을 보고 있다가 군침을 꼬깍꼬깍 생깁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어허 하는 거예요. 새색시가 좀 눈치가 빨랐다면 그걸 갖다 드렸을 텐데 계속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이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물어봅니다. 아유, 아버지한테 좀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어머니, 다 만든 다음에 갖다 드리려고 아직 안 갖다 드렸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유 좀 갖다 드리지. 그래서 부랴부랴 그 소쿠리에 있는 그 전 몇 개를 딱 담고 동치미 국물 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요 그걸 딱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행위나 그 밑바닥에는 결국 어떤 답이 있냐면 행복을 위해서라는 그 답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고생을 하십니까?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왜 힘든데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십니까? 실은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이 행복을 향한 우리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그 생애까지 공생애 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그 교회를 남겨놓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사역이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Blessed. 다른 성경에는 happy라고 나옵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 그 마음에 온유가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찾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실은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이 말씀의 그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과 위험과 칼이,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걷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처해 있을 법한 그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에선 당연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실은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저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 속에서 느껴지는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분명한 말씀이 뭐냐면 선을 이루는 일이 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환경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갖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이 질병에 걸려요. 똑같이 이 경제적인 불황을 함께 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몇십 년 동안 정말 그 꾸려왔던 그 사업체를 하루아침에 문 닫는 그런 아픈 일들도 우리들이 겪어요. 똑같은 환경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면제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요,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권사님 한 분이 동부를 몇 주 동안 다녀오셨습니다. 한 2주 다녀오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2주 동안을 다녀오셨는데 그 동부에 이제 아들을 보고 오셨는데 너무 춥더래요. 동부는 막 눈도 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딱 도착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여기가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이요, 65%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 서든 캘리포니아예요. 여러분이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이상 적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런 나은 환경이, 따뜻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단코 나은 환경이 우리에게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의 주어가 실은 참 모호해요. 한글말로 번역된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2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주어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떤 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주어 주체가 될까요? 실은 계속 봐도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약간 모호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영어로 썼냐면 God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어가 뭐냐면 바로 God이에요. God, 하나님이요. 좀 더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된 NASB라는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 영어를 어떻게 했냐면 God causes예요. causes.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 주체자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베니핏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저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어요.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죠? 내가 이 모든 일에 교통정리를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주어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동 문학가 중에 그 주디스 비어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맨 밑에 그 이름이 나와있죠. 주디스 비어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류 시인입니다. 그리고 아동 문학가예요. 근데 이 분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알렉스입니다. 이 알렉스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를 지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가가 자기 아들이 쓴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이거 같아요. 내가 만약 이 세상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라면. 이걸 다르게 의역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신이라면, 내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이 시를 제가 한번 직역을 해서 한번 몇 개를 발췌해가지고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 알렉스라는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월요일 아침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예방접종 주사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동생 좀 때리지 마라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아니 그 동생조차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해도 잔소리할 엄마가 없을 것이며, 변기 내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잠자기 전 이빨 안 닦아도 될 것이고, 숙제를 까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숙제도 없을 것이다.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아이가 쓴 시지만 실은 우리 어른들도 제법 공감할 내용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된다면 이 아이가 썼던 이 위시리스트랑 별반 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가 있어요. If I were in charge of the world, 그 다음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other worries.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이 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책임지는 그 힘이 있다면 뭐가 발생하냐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또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걱정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실은 제가 우리 아내랑 좀 많은 얘기를 해요. 좀 가슴에 담아놓은 이야기도 실은 솔직히 좀 얘기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를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럼 만약 제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무서워하고 누가 제일 걱정할까요? 실은 제 아내가 제일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날은 이 일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최선의 결과가 나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꾹 참으세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여러분, 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일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확률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교회로 발걸음을 나와 기도에 무릎을 꿇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정말 모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삶 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선을 100% 이루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꽉 지키세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잘 보세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가도록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방향이 수만 갈래요.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도 정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일입니다. 즉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나도 따라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도 내 삶에서 그것을 하나 둘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일로 방향이 설정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마지막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해진 한 방향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변하여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그 한 방향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유익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29절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셨냐면 맏아들이 되셨대요. 하나님 가족의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가족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도 거기 들어가요. 그 형제들 중에서. 근데 그 하나님 가족 가운데 이런 가운데 누가 맏아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나요? 그렇죠. 형이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가정의 입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 양자와 양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입양이라고 하면 갓난아이기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입양은요 장성한 자,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이 장성한 자를 양자와 양녀로 입적시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 그 순간이에요. 입양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한참 자란 후에 성인이 다 되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 재산을 나눠주는 것, 그런 시간적인 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었다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 한 가족 동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다 상속받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는요 배가 고프면 이 부잣집 마당에 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밥을 주면 배불리 먹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구걸하러 거기 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겨요.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구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문을 두드리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도와주시면 살만하면 어떡하죠? 다시 뛰쳐나갑니다. 그랬다가 또 아쉬우면 주입집 문을 두드리듯이 찾아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예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요 자녀로 입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플 때마다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배고플 때마다 가서 그냥 냉장고 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서 아예 사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쩌면 이 배고플 때마다 찾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현재 시간으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유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현재 누리는 유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앞에 35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아픔과 적신과 기근과 위험 그 칼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쓰러진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나쁜 일들이 선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것 그거 선한 것도 아니에요. 아파서 죽은 그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면 그건 나쁜 일들이에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힘든 것 이걸 어떻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업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에요? 자식들이 이 부모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나갑니다. 가정이 깨지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의 결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악한 일들 중에 그렇게 악한 일도 없을 거예요. 피를 나눈 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돌리시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요셉이요, 그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그 형들 앞에 딱 씁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잘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보세요, 이게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분명 이 일의 결과를 이 형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죄악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악을 도모하고 악을 창출해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돌이키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일로 바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기근 동안 애굽 백성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 먹일 수 있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나갈 야곱의 가족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 어쩌면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입니다. 재판전을 했을 때도 그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손을 딱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범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극렬한 그 죄악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복된 십자가의 사건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열한 그 죄악을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 그 일들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행복한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더 이상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혹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